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생명과 영생의 영양제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고 소화를 잘 해야만 합니다. 바울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 하는 말씀은 신앙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논리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들이 살 수 있는 생명의 교훈을 주시는데 그것이 들리지 않고 소화도 되지 않음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읽게 됩니다. 주님은 저들의 그러한 반응에 대해서 그들의 옳지 못한 자세를 오늘 본문에서 세 번씩이나 지적을 하십니다. 세 번 다 듣지 않는다, 듣지 못한다 그런 내용인데요. 먼저는 40절 상반절에 보면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진리를 그들에게 전하는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 두 번째로는 43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세 번째로는 47절 하반절을 보니까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렇게 듣지 않고 듣지 못하고 또 들은 진리를 전하는 사람을 죽이려 하는 진리에 역행하는 저들의 안타까움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예수도께서 앞장에서 그들이 말했던 대로 헬라인들의 흩어진 자들에게 7장 35절에서 보였죠? 넌 어떤 다른 이방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생명의 진리를 증거하고 계시는데 마치 벽에다가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반사되어서 튀어나올 뿐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보는 대로 출신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진 메시아를 환영하고 기뻐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그렇지 못합니다. 답답하신 주님께서 이를 안타까워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42절 하반절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대신에 저들이 저주하고 죽이려 하는 것은 분명 잘못되고 있는 것인데도 저들은 자기 변명하기에 바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을 거절하고 죽이려고 시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반대편인 어둠에 숨어서 자신을 속이고 죽이려는 하는 마귀의 시도이고 이것은 처음 아담 때부터 있어 왔고 그 첫 아담의 자자손손을 속여왔기 때문에 그 죽음의 고리를 끊고 사람들을 살려주시려 오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도 앞에도 계속하고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미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44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는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저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계속 해대는 것은 요즘 우리말로 코드가 맞지 않아서 이미 분명합니다. 저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겨대지만 그러한 말로서의 자기 입증이 예수님 앞에는 되지 않은 것을 보는 거죠. 이것은 분명히 말과 사실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대인들과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도와 소통이 안 되는 것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고 신앙한다는 사람들과 예수도와 나중에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셨을 때 이런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데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에서 예수께서 거짓 선자들을 표현하여서 이런 오늘 내용과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22절 23절의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예수님과 유대인들과의 내용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 같이 하나님을 대하다가 마지막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런 모습이 되고 말 것임을 우리가 경각심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주님께서 말세를 예언하시면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선언하신 내용도 오늘 말씀과 꼭 같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46절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교만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경계에도 같은 의미의 교훈입니다. 결국 말과 삶이 다르지 않은 일관된 삶, 하나된 삶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됨과 아브라함의 자녀됨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들은 지금 변명하고 있지만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 첫 번째는 39절에서 41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39절에서 41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그리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동을 이 첫 부분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거짓된 답변으로 시작하고 거짓말로 끝맺고 있는 것이 이 39절에서 41절인데요.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39절 상반절에 그랬고요.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않냐 했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41절 하반절에 그랬습니다. 저들의 말을 빌리자면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분명하다라고 자신하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이방 기도인들은 막론하고 믿음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브라함의 후손됨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존경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세는 쉽게 본받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유대인들조차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사실에 대해서 계속해서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항의하지만 예수께서 보시는 것으로는 그렇지 못함을 봅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대로 예수님께서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38절에 그랬었죠. 이렇게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은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주님의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이라면 이 말은 자신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말하고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큰아버지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다시 15장에서 그 언약을 확인하십니다. 그런데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아브라함이 오락가락하는 모습들이 들어 많습니다. 그런 까닭에 17장에 가서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당부를 하신 후에 할례의 언약과 함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열국의 아버지로 바꿔주시죠. 그리고 21장에 드디어 이삭을 낳게 되고 22장에서 어렵게 받은 독자를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칠 것을 명령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확인해 왔던 아브라함은 드디어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고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창세기 22장 12절에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처음부터 완벽한 믿음의 소유자는 아니었었고 그의 삶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이 되었을 때에야 그의 믿음이 인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야고보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때인 이 아브라함 때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순종할 때, 즉 자신에게 가장 귀한 것이라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삶이 되었던 때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 따른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39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히려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40절 상반절에 저들의 말과 행동이 아브라함의 후손답지 않음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연이어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셨는데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철저히 순종했던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주어지는 말씀을 순종해야 당연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이 아브라함이 자손이라고 말하면서 그랬는가를 다시 주님은 지적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41절을 그랬거든요. 여기서부터 그들의 진정한 출처를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는 44절에 지적을 하십니다. 물론 저들은 이 말씀도 거절하는 표현이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그렇게 항의를 하지요.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말이 아니라 행위와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보이는 믿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여 그의 후예로 부끄러움이 없다 이런 말씀인 거죠. 두 번째로는 42절에서 또 44절까지 석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리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유대인들의 사실된 모습을 지적하시는 것을 봅니다. 참으로 아브라함의 자녀였다면 이런 지적을 받을 때 범죄했던 다윗이 나단 선자의 책망을 받고 회개한 것처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사무엘하 12장 13절에 같은 자세가 되어야 하는데 이들은 마치 호세아 선지자의 표현처럼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호세아서 11장 2절에 반대 모습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그랬죠. 같은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한 핏줄로 난 형제를 미워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는 지극히 평범한 진리를 가지고 저들에게 호소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42절 하반절 그랬는데 나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고 오고 싶은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왔다. 그러므로 저들 앞에 진리를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라고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43절 그랬는데 이런 정도라면 예수도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데 마치 다른 나라 말을 듣는 것 같이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로서 답변하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많은 사람을 향해서 천국에 씨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마태복음 13장이 천국의 비유죠. 9절하고 43절 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4장 9절이라든가 누가복음 8장 8절 귀가 없는 사람은 없지만 하늘로부터 거듭난 귀가 있어야 함을 말씀하시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같은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을 칭찬하고 계심을 봅니다. 저들이 듣기는 거부하지만 이제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44절 상반절 그랬는데 여러분들 보고 또 저보고 사람들이 너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다. 그래서 마귀의 짓을 한다. 이러면 아마 행복할 사람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저를 비롯해서 말이죠. 그렇지 않을까요? 즉 아버지를 닮은 것은 당연한 것인데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그의 성품을 따를 것이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들을 거절하고 대항하는 것은 저들의 근본 성품이 하나님이 아닌 마귀의 성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행하고 싶어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런 지적이시거든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44절 하반절에 말씀하시는데요.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속성인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데도 믿지 않는다고 지적하지만 마귀의 존재 이유와 성품을 가장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라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시작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죽이려고 이 역사에 등장한 존재다. 마귀는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최대한 활용해서 사람을 죽이는데 간교한 지혜를 쓰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목적은 죽은 사람이라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든가 또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마귀 또는 사탄, 귀신 다 같은 부류입니다. 이런 어둠의 세력들은 생명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서 한 사람이라도 죽이고 멸망으로 이끄는 것이 이 어둠의 무리들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요한사도는 마귀들이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을 가리켜서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요한일서 3장 8절에 증언하고 있는 것을 듣습니다. 마귀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것을 밝혀서 해결하시려는 하나님과는 다르게 철저하게 속이고 위장하는 진리의 방해자로, 진리의 반대자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을 철저하게 속이고 자신들의 수하로, 자신들의 아래로 이끌어 자신을 섬기게 하려는 간교한 술수를 이 역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할 것이라는 겁니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마귀는 진리를 갖지 못하고 철저하게 거짓을 사용하는 것은 그들의 가진 것이 거짓뿐이기 때문이고, 그런 이유에서도 하나님은 마귀의 성품은 거짓을 싫어하는 것은 어쩌면 진리의 근본이시는 하나님의 당연한 행동일 것입니다.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표현이야말로 마귀를 가장 적절히 표현하는 것입니다. 한번 어쩌다가 거짓말을 한 사람에게 거짓말쟁이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상투적으로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을 가리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당연히 거짓의 아비는 거짓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차이에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와 마귀로부터 난 자를 구별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합니다. 오늘 나에게 어느 것이 더 쉽고 자연스러운가를 점검함으로 보다 합당한 천국 백성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는 45절에서 47절입니다. 역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늘 제 제목을 잡은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진리를 증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이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유를 증언하십니다. 바른 것, 옳은 것을 말하고 증거하면 환영하고 박수치며 즐거워야 할 일임에도 저들은 듣기는커녕 오히려 대적하고 반대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저들의 출처가 다르기 때문임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45절.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내가 거짓을 말한다면 모르지만은 진리를 말하는데 믿지 아니하느냐 말씀하신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논리입니다. 진리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분명히 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진리가 통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어둠이고 막힌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실제로 저들은 어떤 비슷한 허물이라도 찾을 수만 있다면 예수들을 죽이려고 벼르고 있음에도 주님은 자신의 속성상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라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책잡을 수 있는 허물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저들의 마음에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오히려 칼을 꽂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46절 하반절에 저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진리를 받아들이며 믿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계속해서 진리를 말씀하시고 계시는 주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진리의 추종자나 순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시는 겁니다. 이제 다음 주에 이어지는 말씀인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귀신 들렸다고 몰아붙이지만 이제 주님께서는 결정적인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시고 맙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무나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우리나라 말을 못 알아듣는 것이 이상한 거지요. 또 이 진리는 평범하면서도 영원한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말씀에서 빠져나갈 방법이 저들에게는 없었을 것입니다.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47절에 적어도 이런 안타까운 주님으로부터의 음성을 우리는 듣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 진리는 그때도 지금도 또 영원한 때에도 진리일 수밖에 없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바른 진리를 들으면서도 거절하는 것은 자신이 진리에 속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말씀이 그렇게 행복하지 못하죠. 그러나 이 혼란의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뿐만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반응과 삶과 행동이 하나가 되었을 때 비로소 주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진리를 듣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낫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관계여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진리 아닌 거짓편에 선다면 마귀의 속임수에 놀아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다루고 있는 이 유대인들처럼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분 좋게 듣고 은혜였다고 끝낼 수 없는 것은 바로 이런 사실 때문입니다. 언제나 말씀 속에서 내가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예수도의 피의 희생을 사실적으로 누리고 있는가 하는 점검이 필요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도의 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고 당연히 그 진리를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예수도의 안타까움의 대상이 아니라 진리를 잘 듣고 순종함으로 영원한 세계에서까지 진리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들로 남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